저희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리문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을 자세하게 푸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소유리민답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 부분만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 얘기를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만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사건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현실을,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구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보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6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다, 물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묘사를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뜻은 이미지 혹은 likeness,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기죠. 닮은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창조의 원형이세요. 그래서 모든 창조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굳이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붙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또다시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볼 텐데 먼저 2장 7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창조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사람 빼고는. 그렇죠.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원어로 하면 히브리 원어로 하면 우리 이런 원어는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좋죠. 뭐죠? 히브리 원어로? 루하, 예, 루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기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the spirit,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창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사람이 창조되는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면 우리가 연결되는 구절이 있죠. 1장 2절에 모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수면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를 운행하시며 창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직접 사람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어느 창조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사람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을 신이 불어넣어지심으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하고 연결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콧김,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셨는가가 더 풀려져요. 구원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콧김. 근데 원어로는 our very life, life breath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숨, 생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콧김, 우리의 생명의 생기,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안에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면서 저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요. 그가 함정에 빠질 건데 우리가 그 그늘 안에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생명의 생기, 생명의 이 숨,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숨, 생기가 이 구절을 통해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자. 기름은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 흙으로 지어져 있어 아직 생명이 없던 아담에게 불어넣어지심으로 그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분, 오실 구원자,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시는 이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은 누구의 영이 부어지는 거냐면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이, 그 영이 부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도 결국 참 아들 되신 그 성자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처럼 지으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그렇게 풀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여지는 곳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특별히 신약에서. 다 누구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그 아들. 그 아들의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증거하는 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영원전부터 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가볼게요. 고린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중간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그리고 맨 세 번째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예.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중간에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 이분은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장 1절 2절 보면 아들. 그 아들이 누구시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 우리처럼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아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이 창조는 아니지만 영원전부터 나으심을 입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image, likeness, 형상이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죠. 이것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도 이걸 봤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참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제 사람도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러주세요. 내 창조된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는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아들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형상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자라가야 했고 완전한 형상에 이르러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형상은 완전한 형상이 아니에요. 그 형상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 형상에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천국 기업을 무르는 것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죄악된 백성들을 버리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걸로 모든 걸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으로 그것도 다시는 그 형상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건 누구를 닮게 살아가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새로운 창조. 결국 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구원받는 새 창조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창조에서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창조를 보여주셨냐 하면 결국에 새 창조도 이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증거하신 거예요. 첫 창조의 목적은 항상 새 창조를 가리키는 목적으로 그림자였어요. 그것도 참것의 그림자.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기 위한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 창조 때에도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의 신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신묘막직하게 예? 원더풀리 피어풀리 지으셨잖아요. 그걸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이 아담과 이브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신묘막직하게 모든 새 창조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부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빚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부활 사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과 부활과 승천하심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닮은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의 생기와 숨이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을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풀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걸로 얘기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하게 되는 날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사역과 말씀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완전한 영광의 형상에 이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창조의 현실을 미리 구약에서 알려주신 굉장히 좋은 이 예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같이 가볼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무나 창조 때의 모습과 닮아있죠. 하나님이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그런데 이것은 예전의 창조 때의 묘사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창조의 사건을 미리 가르치는 겁니다.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들이 있어요. 그건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죽음 아래 놓인 오래된 죽은 지 그것도 오래되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을 입히고 심줄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한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냥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고 예전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넣으신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그것이 마치 첫 창조 때의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어진 상태의 아담의 모습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기와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죄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예요. 뭐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뭘 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든 뭐 이렇게 살을 입히고 뭘 하시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새 창조 사역을 이미 다 이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그렇게 따라와요. 예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신 후에 누구를 부어주시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사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예수님이 모든 새 창조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셨던 모습이 이거예요.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20장 22절 맞나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20장 21절하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을 보시면 첫 창조 때의 모습처럼 새 창조 구원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이번에는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나의 신을, 내 부으심을 받으라. 지금 첫 창조 때의 모습을 재현하시는 듯한 모습이지 않나요?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가실 것을 이렇게 처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숨과 예수님의 생기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그분의 부으심을 받고 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새창조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첫 창조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따라오는 사건이 뭐였죠? 그게 마지막 6일째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따라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천국 보좌, 시온의 보좌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새창조 구원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숨과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승천하시어 천국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새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모습.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2절, 21절, 22절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건이 따라오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날에.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뭐, 구절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뭐하고 연결을 하냐면 바람으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불로도 연결하시고 혀에 불 같은 분이 바람 같은 이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오셔서 이제 불의 혀 같은 분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서도 나타났죠. 그리고 또 바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바는 생기, 숨, 성령. 그분이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 역사에서 성취되는 사건이니까 뭐 바벨탑이 뭐 반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때가 마침내 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생명이 없던 깊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이 바람 같은 모습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그의 생기와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제 최고로 드러내는 아들들로 이제 오셔서 이 패런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조 사건으로 보여주세요. 새 창조 사건.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습은 오직 혼돈과 공허고 흑암이고 존재가 없었고 죽음이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를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미 새로운 창조의 함을 입고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임으로 천국 기업도 주시고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임으로 우리도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의 영광 증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은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그 구원의 현실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